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지금 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은사가 갖는 커다란 유익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가를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그 은사를 받은 분들이 가지는 그 자기 증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은사가 그 부작용 때문에 간과되거나 부정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26절, 그런즉 형제들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을 조심해야지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장을 못 담그는 그런 일은 못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들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은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 전반에 걸친 하나의 지혜고 기준이고 원리인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26절에서 33절까지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 그래서 이 방언으로 자꾸 대표됐던 것 같이 여러 은사가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그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은사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는 걸 놓치지 마라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모여서 하게 하는 유익을 놓치지 마라. 너희가 모일 때입니다. 26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입니다. 모이는 것은 유익을 위하여 모이게 한 것인데, 모이는 것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모이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입니다. 사람들 많이 모인 때에 나의 우월성을, 남다른 점을 나타내려 하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인 것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유익히 하려고 준 것이 은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뭐냐? 그러면 함께 모인 것을 놓치는 것이다 이거죠. 함께 모인 것, 즉 조화를 깨뜨리고 서로 합력하는 걸 깨뜨리고 개인주의가 되고 경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은사를 가장 잘못 쓰는 보편적인 대표적인 잘못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이 있는 대로 하자면 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각자의 고유한 어떤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자면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있고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무슨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도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문제는 그걸 모임에 유익하게 써라 이겁니다. 모임에 유익하게. 어느 교회나 성가대가 있고 교사가 있는데 성가대와 교사 중에서 누가 꼭 대접을 더 잘 받느냐 하면 성가대가 대접을 꼭 더 잘 받습니다. 어느 교회나 저희 교회만 좀 안 그렇죠. 저희 교회는 대등하게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둘 다 관세를 받고 있는 면에서 아주 정당하게 똑같이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왜 성가대가 대접을 늘 더 받느냐면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 선보다가 무슨 이마가 좁아서 딱지를 맞았다, 눈이 작아서 딱지를 맞았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속병든 건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얼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볼 때 말고 살다 보면 눈 큰 것보다 마음이 큰 게 100번 낫다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눈이 크니까 자꾸 뭐가 들어가기만 하지 쓸데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서로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통 몰라가지고 성가대가 지르는 실수 중에서 제가 경험한 아주 잊지 못할 실수는 이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저희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성가대가 와서 그 목사 안수식 예배에 성가를 하셨는데 그 성가를 뭘 하셨느냐면 어서 돌아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신 성가대로서는 그게 가장 자신 있는 곡이었던 거죠. 그게 목사 안수식하고는 얼마나 안 맞는 겁니까? 목사 안수식 하는데 어서 돌아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무슨 전도 집회나 부흥 집회 같은 데서 혹 그 회개를 촉구할 때 해야 되는 거를 이거 뭐 어서 돌아오를 했으니까 그러면 뭐 목사가 안 되는 모든 그날 참석한 사람들 보고 다 목사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목사 안수 받는 사람 중에 무슨 사기꾼이 있는 건지 모르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가대를 하면 모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성가 잘할 생각만 하고 있지 자기가 전체의 유익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에 대한 생각은 미처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여태껏 경험한 대부분의 성가대는 그래서 언제나 앞서갑니다. 언제나 앞서가요. 그 자꾸 잘하려고 그래서 성가대가 곡을 충분히 소화하는 예가 드물고 언제나 까치발을 하고 지금 하기 힘든 곡을 꼭 해요. 그래갖고 20명 모여서도 할렐루야를 하고 그 다음에 30명 모으면 할렐루야를 하고 꼭 앞서가요. 이렇게 꼭 안 되는 곡을 해요. 꼭 안 되는 곡을 지금쯤 무슨 그러니까 그 할렐루야를 막 하려고 까치발을 할 때쯤 찬송가 중에서 쉬운 거 만세 반석 열리니 이런 거 하면 아주 은혜스럽거든요. 넉넉하고 절대 그거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성가 경연대회 같은 거 할 때 찬송가 들고 나오면 이미 거기에서 벌써 딱진 거예요. 이건 참 넌센스입니다. 아주 그건 잘못인데 이런 것이 우리의 그 문화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어떤 경쟁적이고 그 좀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저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성악가들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는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아마추어입니다만은 제가 노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다고 주 목사님한테는 이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목사님 또 웃다가 기절할 겁니다. 가사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발성을 잘하려고 악을 써가지고요. 발음을 모르겠다고요. 그 가사 전달이 안 되니까 저는 오페라는 죽어도 안 가요.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만 하다 말았으니까. 창문을 열어달라 그랬는지 창고를 열어달라 그랬는지 말이 들려야죠. 대사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제대로 하신 분들과 제대로 안 한 분들의 차이는 발성의 문제가 아니라 발성을 하면서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감정을 잡는다는 건 절대 뭐 어떤 이렇게 모션으로만 잡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사가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됩니다. 가사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된다는 건 큰 약점인데 그걸 모르고 있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전체 교인들의 수준과 맞아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맞추지 않고 혼자 튀어가 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통역 없는 방언이요, 전체 유익을 위하여 쓰지 못하는 은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잘하지 이렇게 되고 말면 안 됩니다. 그건 교사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교사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하면 자기한테 배우는 피교육자의 수준이나 그들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내 성에 차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할 때도 말이죠, 설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교를 하면서 그 오신 성도들이 얼마나 쫓아오느냐를 그걸 잘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써와서 원고에 매달리고 있으면 그 눈치를 챌 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의 줄거리와 요점들과 잊어서는 안 되는 성경 구절들만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설교를 할 때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설명을 이렇게 해오다가 어디서 걸리는 데가 나옵니다. 아, 여기를 못 알아먹는 거라면 거기를 확대하는 겁니다.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걸린 문제가 무슨 A라는 문제에서 성도들이 못 쫓아오면 거기를 확대하면 A에 해당하는 모든 그 이해력을 돕기 위한 비유를 거기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부 다르고 2부 다르고 3부 다르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2부에서는 A에서 걸려서 A에 해당하는 걸 쭉 이제 확대해서 비유를 들다 보니까 무슨 존 웨인도 나오고 무슨 클라크 게이블도 나오고 그러다가 3부 가서 하는데 이번에 B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뭐 또 뭐 최민수도 나오고 최보람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다른 거죠. 어디에서 걸렸느냐에 따라서 나아좋도록 누구는 무슨 말했고 누구는 무슨 말했고 해갖고 나열을 하고 자기 잘난 척, 이게 설교가 아니듯이 교사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느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교사란 내가 다른 선생님보다 얼마나 더 많이 더 열심히가 아니라 내가 맡은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책임을 정말 순전함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부닥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때에 준비해야 되는 게 실력 이전에 자기가 맡은 일이 전체 중에 하나라 말입니다. 성가대가 있고 안내하는 이들이 있고 교사가 있고 이렇게 여러 중에 자기도 하나예요. 근데 교사가 되면 전부 뭐라냐면 교육을 안 하거나 교육부서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려요. 지들끼리 뭐 성가대나 하고 뭐나 하고, 교육을 안 하는 사람은 다 바본 것 같지. 교육 이외의 방법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교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그게 교사들이 갖는 큰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은 교육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데 그 은혜가 어떤 때는 저 철제 의자 접었다 폈다 하는 데서도 나오고, 어떤 때는 박동준 목사 안경 쓴 데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튀어나와요. 그건 모릅니다. 말로, 실력으로, 교육으로 사람이 변한다고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맡은 일을 전체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전체와 이렇게 조화를 가지십시오. 전체와 조화를 가지라고요. 그때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방향, 이거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첫 번째 원칙인 것입니다. 무조건 앞서 나가면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한 팔이 긴 것은 한 팔이 짧다는 것이 됩니다. 그럼 길게 나간 쪽에서 짧은 쪽을 보고 네가 병신이다 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긴 병신인 겁니다. 같아야죠. 팔 기장이 같고 다리 기장이 같아야 됩니다. 다리가 짝짝이가 되면 허리에 치명적인 병이 온다는 걸 아십니까? 다리가 짧으면 뇌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걸, 다른 데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30절을 보십시오.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리고 뒤에 가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오늘 그 본문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뭐에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만 받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조화의 문제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다뤘다면 지금 두 번째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진리와 생명을 나 혼자 감당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내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전 인류가 다 신앙적으로 거룩해진다 해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가 다 실어 나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우리가 혼자서 다 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혼자 다 하나님을 담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같이 쓰임을 받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얻는 영광을 남이 나눠 갖는 것이 싫은데 그 싫은 것을 여러분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비교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이 항복하라 말입니다. 태평양 물을 여러분이 혼자서 풀려고 그러지 마시라 말이죠. 태평양 바닷물을 여러분이 혼자 풀려면 죽을 때까지 퍼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팔이 부러지고 말 것 아닙니까? 전 인류가 퍼도 못 풀 것이 태평양 바다인 것처럼 전 인류가 하나님 편을 들어 계시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을진데 나누십시오.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몫으로 올 것을 손해보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예가 두 개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으로 가보십시다. 민수기 11장 24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 첫 번째 기억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자유를 찾은 것은 좋았는데 그 행로가 너무 고단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못 먹었다. 그때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살았는데 여기 자유를 얻었으나 고기 한번 제대로 못 먹으니 이게 자유를 얻어서 뭐 하느냐.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불평을 진정합니다. 이들이 고기로 인하여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 하면서 그때 그 각 지파의 대표 장로들을 이 성막으로 불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70명의 장로가 나왔는데 원래 나와야 할 72명 중에 70명이라고 두 명이 소집에 불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령을 허락하시면서 거기 나온 함께 모여섰던 모든 장로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사 예언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소집에 응하지 않은 둘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누가 와서 고자질했고 그 얘기를 들은 부관, 모세의 부관 여호수아가 질투를 한 것입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않았으니 저들에게 못하게 하십시오. 모세가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질투하느냐 이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질투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고 모두가 예언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나와 같은 일을 누군가가 하면 내가 받을 몫에서 뛰어서 그 사람을 줬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경쟁은 그거 아닙니까? 서울대학을 왜 경쟁을 해요? 가려는 사람보다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적기 때문이죠. 정원이 있어서.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고 천국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몫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하게 하면 내 몫이 커지고 내 상급이 커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실패한 것 같이 우리 몫을 뺏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은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남에게 은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 자랑을 위해서는 설명을 해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원치 않고 일어났으면 내 뒤에 줄을 서야죠. 내 도움을 받아서 내 뒤에 줄을 서야지 그 은사를 나 아닌 다른 데서 받아갖고 오면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그 구원 확신 문제도 그런 오해를 샀었어요. 자기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야 자기가 도장을 찍어줘야 그 구원은 진짜지 아무리 예수를 믿는데도 그건 아니래요. 자기가 도장 찍어주기까지는. 그래서 남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대는데 내가 체크해야 됩니다 라는 그 영적인 교만이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피해를 줬던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신약에 오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건의 하나의 예를 만드십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마음을 제발 좀 가져주십시오. 이 마음. 그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린 서양에서 제일 그 사랑하는 신자가 누구냐? 그럼 요한입니다. 그렇죠? 요한을 제일 사랑하죠. 그래서 그 서양의 요한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그 흔하냐 하면 저 미국식 영국식으로는 존이고 독일어로 하면 요한이고 불어로 하면 장이고 이태리어로 하면 주앙이고 스페인어로 하면 후안이고 러시아어로 하면 이반이고 그게 다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나라 똥개 이름도 쫑 아닙니까? 쫑이었어요. 쫑. 이게 다 요한입니다. 이게 전부 요한인데 우리가 그 요한을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해요.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복음 자체가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요한은 대단히 성미급하고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그 천둥 같은 사람이에요. 천둥 그 수호지에 보면 이 그 요한하고 똑같은 별명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수호지에 그 102명의 그 두령 중에 진명이라는 그 두령이 나오는데 그가 병력화 진명입니다. 진명 그래서 어느 여학교 이름 같아갖고 이름 자체로는 상당히 이렇게 순해 보이는데 별명이 병력화 그러니까 뭐예요? 번개불이에요, 번개불.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는 또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어떤 마을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마을에서 못 지나가게 했어요, 주님을. 그러자 요한이 나서서 뭐라냐면, 주님, 하늘로 쫓아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나중에 바뀌어서, 그래서 어느 사도보다도 더 생명과 진리와 빛과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하여 그가 더 많이 언급을 하고 권면을 하고,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보는 것 같이 사랑, 사랑, 사랑을 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도 대단히 경쟁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면 일도 경쟁적이고, 이번에 무슨 부서에서는 얼마를 들여서 뭘 하기로 했다라고 우리도 질세라, 우리 부서도 얼마, 그 다음에 뭐 이제 무슨 교회 이제 새로 짓거나 무슨 시설을 하거나 그러면, 그래서 헌금도 어떻게 그 유도를 하곤 했냐면, 강대상 내실 분, 강대상 내실 분, 아 강대상 나왔습니다, 피아노 내실 분, 그때 손 안 들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게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원하는 건 그 경쟁에서 이길 힘을 달라 그랬다고요. 신앙도 자꾸 힘을 달라 그래요. 능력을 달라 그러고 경쟁적이라고요. 성경은 끝까지 뭘 가지라냐면 자꾸 마음을 가지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나는 내 형제가 고기로 인하여 실족을 한다면 난 평생 고기도 안 먹겠다.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좀 능력 경쟁적이라 말이죠. 그래서 은사도 그런 경쟁의 차원에서 자꾸 은사가 능력과 하나님 앞에 내가 점수를 더 받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표로서 자꾸 필요하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가고 있는 신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이나 실력으로 가지 마시고 그 열심으로도 가지 마십시오. 신앙 인격으로 가시고 성품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지금 읽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예언하는 자들이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느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왜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끝을 내느냐 하면, 예언을 한다는 것은,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예언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라 그래서 하는 거죠. 선지자라는 말은 우리가 그 오해하는 것 중에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자를 쓰는데 그건 잘못 쓰는 겁니다. 사실은 선지자라는 뜻은 앞선 것을 예언한다, 앞선 것을 미리 알고 얘기한다는 의미에서 예언자로서 그 개념을 그 보통 갖고 계시는데,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것은 그 지자가 알지자가 아니라 땅지자를 써야 맞습니다. 선지자가, 왜냐하면 선지자의 원래 개념은 그 장소적 개념에서 누구 앞에 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는 개념이지 앞에 될 사건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본 개념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하나님께 무슨 메시지를 받고 그 계시를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아서 전달하는 메신저에 불과한데, 예언하는 자가 마치 자기가 그 말을 만들고 그 일을 결정한 것 같이 얘기하는 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또 한다, 그럼 그게 선지자 된 것, 계시를 받은 것, 이런 은사를 가진 것이 경쟁적일 때는 내게 더 중요하다, 아니다 내게 더 중요하다는 경쟁이 있어서 서로 충돌이 되지만, 둘이 만일 정당한 의미에서 이 은사의 근본 정신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에게도 지금 무슨 말을 시켰고 B라는 사람에게도 무슨 말을 시켰다면 내가 받은 얘기는 조금 아까 받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여기 누가 계시를 받는다면 먼저 나온 얘기보다 뒤에 나온 얘기가 더 결정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먼저 한 사람이 기다리고 뒤에 한 사람이 계시를 경청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키는 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광고를 낸다고 해보십시다. 여기 누가 올라와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잠깐 그리고 무슨 쪽지가 올라오면 광고하다 중단하죠. 왜요? 이건 아까 받은 광고고 잠깐 그리고 새로 올라오는 쪽지가 있다면 여기 앞에 것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뭐가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계시를 맡았다는 건 누구 걸 맡은 것이며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오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그 말씀을 시키고 그 메시지를 맡긴 분 앞에 온전히 복종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사를 맡은 사람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우리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권위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맡은 직분을 맡은 봉사직을 맡은 한 종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위치를 아무리 내가 큰 일을 맡았고 중요한 일을 맡았을지라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맡은 일과 내가 맡은 방법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맡은 나는 한없이 낮은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중요한 심부름을 시킬 때도 있고 하찮은 심부름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하찮은 심부름을 시키는 자는 낮은 자고 중요한 심부름을 시킨 자는 더 큰 자가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종입니다. 또 한 종에게 한 번은 1억을 맡겨서 심부름을 보낼 수 있고 한 번은 1,000원을 들려서 심부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 맡았을 때는 하찮은 일이고 1억을 맡았을 때는 더 중요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낮고 천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으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구나 하고 감격할 일이지 내가 높아졌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는 꽝인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에 관한 문제 이전에 이제 더 보편적으로 넓혀서 우리 인생살이 전반에 걸친 평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조건에 있는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불평하실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조건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좋은 무슨 일을 시키시려는 것이고 그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조건을 주셨다면 그 어려운 조건이 맡은 하나의 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큰 일을 시켰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높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하찮은 일을 맡겼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낮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동등하게 무익하고 버러지 같은 나약한 종의 얼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중한 일에 불러주셨을 뿐입니다. 이 겸손함과 이 신앙의 원리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마땅하고 아무리 높아져도 여러분 또한 겸손하셔야 마땅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영생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잇게 하셨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꾼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할 일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내 옆 사람과 우리가 가진 것을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게 하시사 우리의 마음에서 교만을 꺾게 하시고 어리석음을 물리쳐 주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순종하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리까지 가서 세상에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충성된 청지기의 인생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